9장 1절부터 1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노아와 홍수 사건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후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홍수 사건을 잘 살펴보시면 홍수 사건에는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면을 가지고 있죠. 홍수 사건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다 이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담과 이브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셔야 했지만 또한 구원의 약속도 함께 주시죠. 그 이후의 모든 구원 역사가 이 두 가지 현실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이 세상에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후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도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때 말세의 재앙들을 살펴보았죠. 이 말세에도 여러 재앙들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으로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은 심판에 이르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조차도 구원을 이뤄가시는 축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원래는 다 심판의 역사여야 맞다는 거죠. 한 가지 면만 있어야 돼요. 다 심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가득, 죄가 가득 찰 때에 다 심판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저 죄 가운데 심판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으로 가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값을 따라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배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홍수 사건에서도요, 한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창세기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시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를 통해 노아와의 가족들까지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뭘 알려주고 있냐 하면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언약을 미리 만세 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노아의 언약으로 나타나고 모세와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은혜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홍수 심판 때의 언약 대표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까지 홍수 심판에서 건져져 새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은혜 언약의 대표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택한 백성들도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대표와 중보자의 사역 때문에 죄와 심판에서 건져져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미리 가르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면 이런 은혜 언약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실이 나타나 있죠. 이런 은혜 언약의 원리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신 곳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대표권의 원리를 알려주시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를 대조하시는 거냐면 첫 아담하고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시는데 첫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로 인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대표를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 대표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언약 축복을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을 노아가 미리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쳐 증거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노아를 소개할 때 처음에 어떻게 소개가 되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물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의로운 노아가 대표로 언약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노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 의인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의의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천국의 축복은 오직 우리의 언약 대표이신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기업을 얻으셨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모든 성도들도 오직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더 살펴볼 것은 홍수 심판 이전에 맺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왜 같은 언약인데 우리가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가? 홍수 심판 이후에 맺으신 언약은 그 이전에 맺으신 언약하고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알려주는 특별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 은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언약이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세요.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첫 창조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언약, 최후 심판의 날까지는 계속해서 있을 언약, 이런 뜻이죠. 이 땅이 다시 물로써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무지개가 계속 나타나요. 무지개로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가 증거라고 하시고 무지개가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을 이해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냐 하면 무지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올바로 성경 안에서 풀게 되면 우리가 이 언약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담겨 있고 우리의 부르심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지개가 그러한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꼭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무지개는 이때부터 생겨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시의 무지개가 어떤 무지개였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그 무지개를 어떤 무지개로 바라보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세 가지 내용이 다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세 가지 면을 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당시의 무지개를 이전부터 첫 창조 때부터 있었던 자연현상으로 볼수 있어요. 저 무지개는 지금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실 때에 첫 창조 때 지으신 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 가지고 낮과 밤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하셨어요. 예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낮과 밤이 해와 달이 항상 있는 것처럼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도 그런 의미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통해 이 세상에 무지개가 항상 있을 것이듯 무지개가 없이 구름으로 비만 내려서 온 세상이 다시 물로 심판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변치 변치 않을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와 달이 계속 있듯 내 언약이 변치 않을 거다. 무지개가 항상 있듯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끝까지 이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증거로 주신 이 무지개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좀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먼저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사실 원래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 또 영어 번역에서 레인보우 아니면 무지개라고 우리가 의역을 한 거지, 모세가 쓴 창세기의 원어에는 무지개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일까요?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보우,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활을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활을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시며 이 활을 볼 때마다 활 아시죠? 활 이렇게 꼽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활, 화살을 쏘는 활. 이 활을 언약의 증거로 주시며 이 활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지개라기보다 이 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활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쓰여지는 용어가 활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시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텐데 하나님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시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시편 18편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화살이에요. 화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죄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야 할 때에 그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활을 당겨 화살을 날리시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자 하나님이 땅을 향해 비를 내려 온 세상을 물에 잠기는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홍수 심판, 물에 잠기는 심판, 세례, 이 세례의 심판을 가리켜 활을 당기신 것, 화살을 쏘신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 보여진,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날리셔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세례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의 심판이 화살을 당겨 활을 쏘신 걸로, 활을 당겨 화살을 쏘신 걸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지개를 통해 보여진 활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 보여지신 활을 통해 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그 활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화살을 가지고 팽팽히 당겨져 땅을 향해 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 활이 팽팽히 당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고, 그뿐 아니라 활이 이 죄악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반대로 하늘을 향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활을 당겨 쏘는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활이 쉬고 있고 하늘을 향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증거로 맺으신, 즉 활을 증거로 맺으신 언약의 의미, 말씀에서 그 의미를 알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잠시 심판을 멈추시고 이 세상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이 세상을 일반 은혜 가운데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활이 언제까지 잠시 쉬고 있을까요? 최후 심판이 임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올 때까지, 그날까지는 잠시 활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활로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또 마지막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최후 심판의 날이 최후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최후 구원의 날까지는 활을 잠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할 때까지는 다시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일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똑같이 일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 안에는 그저 안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믿는 자건 다 똑같이 은혜를 줄 거야라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이 세상을 일반 은혜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최후 심판의 날까지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천국 영광에 데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날까지는 모든 일반 은혜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 구원하신 후에는 일반 은혜까지 다 거둬가시고 마침내 최후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은혜로 주시는 이 모든 세상을 다 보존하신다는 이 약속, 이 언약 안에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온 세상이 일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이 현실. 지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와 또 공기에 그것도 받고 건강의 은혜도 받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똑같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사실 세상 죄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지 않고 살아가지만 누구 덕을 보는 걸까요? 결국은 택한 백성들의 덕을 보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하여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나 사단의 백성들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은혜라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Common Grace. 일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일반 저주예요. Common Curse. 은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죄 때문에 들어온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혜 아래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 현실은 여전히 타락 후에 저주받은 현실을 경험하며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과 같은 삶의 비참함이 함께 있다는 거죠. 천국 가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땅의 현실이 일반 은혜지만 여전히 곡하고 애통하는 사망의 현실이 함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일반 은혜 속에서 아무리 큰 복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다고 해도 일반 저주 아래서 누리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고 천국에서 누리,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쳐서 주신 특별 은혜의 영광과 축복에는 절대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일반 은혜의 현실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일반 은혜의 현실만을 주목하며 갈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리고 있는 것을 좀더 얻고 누리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 우리는 일반 은혜에서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특별 은혜.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저 세상에서 요만큼 잘 되고 못 되고 하신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지시고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 아들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잠시 겪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일반 은혜적인 현실에서,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곧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 생각나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의 현실로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확인하려고 했죠. 자기가 실족하였을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저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망해야 하는가?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그런 믿음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짐승 같았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결국은 영원한 천국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였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 뭐 시편 기자의 내용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홍수 이후에 사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 은혜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면 사실 불신자들이 더 세상에서 잘될수 있어요. 거기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지옥 심판에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 특별 은혜에서 확인하며 늘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증거로 하여 주신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만 누리는 특별 은혜라기보다 그 효력을 세상 백성들도, 그리고 모든 생물들까지 누리게 하신 일반 은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하고 연결돼서 나타나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함께 주시는, 무지개와 함께 주시는 명령이 나와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를 흘리면 피로 갚아야 한다. 피는 피로써 갚게 하시는 계명을 주시고 새 땅에 살아갈 삶의 원리를 주세요. 이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입니다. Justice and fairness.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원리.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직은 일반 은행의 원리라고 볼수 있죠.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나라법에 적용되어져서 이 세상의 악이 어느 정도 다스려질 수 있게 하신 거죠. 세상 법으로.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받은 대로 갚게 하시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나요? Yes and no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형상,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서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지만, 죄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지만, 타락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타락한 형태의 도덕성, 이성, 종교성 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서로 피를 흘리면 그것으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으로 사람만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까지 죽이고 하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피 흘리는 죄악을 금하시고 피를 흘렸을 때는 그것을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흘림으로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원리는 일반 은혜의 원리죠. 이 원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악할 대로 악해지는 것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새 땅에서 주시는 이 삶의 원리, 피는 피로써 갚게 하시는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의 관점에서 주시는 원리로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 하면, 무지개도 일반 은혜의 원리로 주시지만 특별 은혜의 원리에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보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피 흘리는 살인죄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만 해도, 형제에게 욕만 해도 형제를 죽인, 형제의 피를 흘린 살인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제를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형제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죽이는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는 피로써 갚아야 되는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 공평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 다 피 흘려 죽어야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까지 죽이며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피 흘리는 심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피 흘려 주시며 치러 주셨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 영원한 우리 죄의 싹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성도들에게는 이제 피 흘리는 자는 피로써 갚게 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넘어서는 다른 원리를 주세요. 어떤 원리를 주셨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 땅에서 살아갈 원리로 피는 피로써 갚아야 되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대신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삶의 원리를 주시나요? 이제 천국의 새 땅에서 속하여 살아가게 하신 자들에게는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삶의 원리를 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형제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원리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특별 은혜의 원리가 무지개에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일반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 은혜의 언약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지개의 원어는 활, 보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잠시 쉬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 놓여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시작될 때에 그 심판의 활이 다시 당겨질 거예요. 세상의 죄가 가득 찰 때에.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시작될 때에 그 심판의 활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당겨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은혜 언약의 대표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 대신 그 최후의 심판의 화살을 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셔서 죄인들을 물에 담기게 하신 이 홍수 심판의 사건, 이것이 가리키는 장차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받으실 완전한 심판의 사건. 심판의 활이 예수님께 당겨져 예수님도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심판으로의 세례를 받으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그저 일반 은혜의 증거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특별 은혜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우리도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담겨져 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인데 그 심판의 세례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지개를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알려주는 마지막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꼭 함께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언약의 증인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참되고 신실함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맺을 때요, 그 자리에 증인을 두어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을 것에 증거를 삼게 하는 거죠. 사실 어저께도 우리가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 결혼식에 여러 하객들을 불러 모아 또 집례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증인들을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이 혼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져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 자리에 언약의 증인을 두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증인으로 누가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그 언약이 결코 깨어지거나 파기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증인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신 이가 없기 때문에. 늘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증인이 되어주셔야만 그 언약이 결코 깨어질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첫 창조 사건도 하나님의 언약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첫 창조 언약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그 언약이 결코 깨어지거나 파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 파해져서 낮과 밤이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는. 해와 달이 없어져서 밤과 낮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와 같이 내가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참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 제사장에게 세우실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천국 제사장이 되시고 그 백성들도 다 제사장들로 부르시겠다는 언약. 그것이 결코 파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낮과 밤, 해와 달로 연결하신다는 거죠. 이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요. 그래서 첫 창조의 언약이 파여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해와 달이 지어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증인으로 함께 하셔서 분명히 증거해 주셨듯 새 창조 구원의 언약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증인이 되어 증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구원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의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이로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 언약은 성취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언약의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개의 마지막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되어 내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이 무지개라고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가리켜 My bow, 내 무지개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무지개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나를 증거하는, 나와 동일시하시는 그런 무지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나,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 걸까요? 무지개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죠? 구름과 빛의 현상으로 일어나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구름과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해를 가리고는 구름기둥, 밤에는 길을 인도하는 빛을 비추어주는 불기둥이 되어 함께 하셨죠. 그렇다면 무지개는 구름과 빛으로 출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출현. 오늘 본문에서 무지개 영광으로 출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와 맺은 언약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 언약이 결코 깨어지지 않고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로 자신이 친히 사인이 되어 증거가 되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 세상을 다시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일반 은혜의 약속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받을 심판은 하나님이 친히 대신 받기까지 결단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은 이루시겠다는 특별 은혜의 약속까지 결코 깨어지지 않고 완전히 성취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가 되어 친히 증인이 되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맹세보다 더 완전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무지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지개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마다 무지개 영광으로 출현하세요. 그 구절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출현하심을 보는데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광채와 구름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주는 무지개 같다고 하십니다. 그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세요. 무지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그 무지개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알려주세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보좌에 앉으시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힘센 천사,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분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 무지개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으로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결국 모든 구원 역사 속에서 언약의 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신 여호와 하나님, 친히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증인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도 내 무지개라, 무지개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언약의 참된 증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누구셨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증인으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영광에 계신 이 예수님을 가리켜 계시록에 보면 참되고 충성된 언약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그 언약을 친히 자기의 피로써 성취하신 우리의 언약 대표, 우리를 사랑하사 마침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참되고 충성된 언약의 증인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무지개 영광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 구약의 이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을 무지개 영광으로 알려주시며 그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무지개 영광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무지개를 통해 우리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더 큰 영광의 현실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계시록을 보시면 무지개 영광으로 빛나고 계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한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보석들이 있어요. 조금 전 읽은 계시록 4장과 그리고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 달린 온갖 보석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무지개 영광으로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신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달린 보석들이 되어 예수님과 한 무지개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영광을 빛내며 무지개처럼 빛나게 하셨다는 거죠. 무지개의 영광은 예수님에게서만 드러나는 영광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과 함께 무지개의 영광으로 빛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무지개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언약의 증인의 영광이에요. 언약의 증인 대신 예수님의 영광.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취하신 언약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성취하신 은혜 언약의 증인, 모든 특별 은혜의 증인,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무지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무지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실 때도 이 영광으로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내가 나의 주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 1260일은 이 말세 때예요. 재림하시기 날까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 증인들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진리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는데 그 후에 부활 영광에 이르게 돼요. 누구의 삶에 참여된 모습이죠? 참 증인 대신 예수님의 삶.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이 구절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영광을 봐야 되죠? 무지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지개 영광이 이러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중에 몇몇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가 뭐죠?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말투스.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순교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무지개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분은 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과 복음과 믿음과 이 예배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다 이르는 것이 순교의 삶이에요. 끝까지 지키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되고 충성된 증인들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무지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 증거로 주신 무지개, 그 무지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 영광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무지개의 영광을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무지개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